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앞부분에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형식인데, 이 대화를 쭉 읽다 보면 좀 예수님이 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화가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 둘의 대화가 끝날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대화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대화의 뒷부분만 읽었지만 1절부터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이 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어떻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3장 1절에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비록 예수님께 많은 이제 비판을 받고 이제 호되게 혼내는 존재들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지만, 원래 바리새인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교를 혼합시키려는 여러 가지 시도 때문에 그들이 종교를 떠나야 하고 또 다른 종교와 섞어서 혼합주의로 종교를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앙을 타협하게 됐죠. 또 신앙을 버리게 됐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 경건을 절대 버릴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게 여겼었고, 또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정말 열심히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이면서 또한 누구라고 나오냐면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성경의 풋노트에 보면은 이 유대인의 지도자를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쉽게 말해서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 최고의 어떤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법권을 행사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삼냐면 유대인들의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민사와 형사에 관련된 사법권을 이제 행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들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들이고 가장 뛰어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유대인들에게 이들의 영향력이나 권력도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보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의 지식과 또 그의 종교심과 또 그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적대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의 그 시선이 무서워서 밤에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그 추측이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 랍비들은 밤에 율법을 연구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 주장하는 진리에 대해서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을 자기가 원래 했던 대로 밤에, 습관대로 밤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추측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추측들이 있던지 우리가 이것을 요한이 이 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그 용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밤이라는 단어를 그의 복음서와 또 요한의 서신서에서 영적인 어두움, 또 영적인 그 어둠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든지, 아니면 그가 평소에 연구하던 습관을 따라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든지 그에 상관없이 요한이 분명히 의도하고 있는 건 지금 이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를 이 밤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역설적인 게 이 당시에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볼 때는 영적인 것으로 보자면 누구도 감히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한은 오히려 그가 어두움에 밤과 같이 칠흑 같은 어두움의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살펴볼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보면 이 니고데모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어둠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2절에서 예수님께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정도의 좋은 선생들이 유대인들 안에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단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어떤 한 선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를 지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이 분명히 자기가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능력 있는 선생들이 행하는 것들과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동요를 하고 있고 니고데모를 비롯한 바리새인의 몇 명들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메시아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 사람이 행하는 표적들이 뭔가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엄청 대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니고데모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의 현재 심정이 어떠냐면 이 예수라는 분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렇게 메시아라는 확신은 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의 뒷부분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편에 서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현 시점에서는 두 가지 마음을 같이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기대감과 예수님에 대한 불확신을 같이 가지고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온 이 니고데모의 질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의 진짜 정체가 뭡니까? 그리고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들이 좀 특별해 보이긴 하는데 이 표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정확히 뭡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체 없이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해요. 우리가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 표적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표적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한 가지 조건을 다세요. 이 표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건데 이 표적에 담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아무나 보고 경험할 수가 없고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역에 담긴 이 비밀들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뭐냐면 내가 진짜 정말 최악으로 잘못하지 않으면 내가 정말 한 번도 돌이키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봐도 아, 이 사람 정말 최악이다. 이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하나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될 만큼 최악으로 살지만 않는다면 자기 자신들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유대인이든 니고데모처럼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이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거듭남,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새로운 대안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 말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충격적인데, 문제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이라는 말, 새롭게 태어난다는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까? 이건 니고데모가 굉장히 좀 조롱하는 투로 말하는 거죠. 뭐 두 번째 모태 다시 우리가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여기에 거듭남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한 건 뭐냐면 다시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고, 또 우리가 풋노트에도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라는 의미와 위로부터 의미를 가진 이 헬라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다시라는 뜻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5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에스겔 36장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물은 구약에서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26절에서 2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던 방법이죠. 그래서 이 영이 부어진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그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이 되는데, 이 영이 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물과 영에 대한 에스겔 36장 말씀 바로 뒤에 에스겔 37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을 보는 에스겔의 환상이 나옵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것을 분석하면서 성령을 통해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이 물과 영을 부어주신다는 그 선포 다음에 나오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말라있고 우리의 죽어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은 우리가 다시 새롭게 회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일들, 즉 위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우리의 육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냐면 이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께서 이것을 바람으로 비유하시죠. 실제로 이 바람과 영을 뜻하는 또 헬라어가 똑같습니다. 푸뉴마라는 헬라어인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의미를 가진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 바람과 영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데 이건 단어만 같은 게 아니라 이 바람과 영이 특성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도 없고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또 어떻게 그것을 통제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영도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 우리가 절대 알 수 없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존재할 때에 그 영향력이나 그 효과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우리가 그 소리를 알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아 바람이 불고 있구나 그걸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모든 걸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모두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또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거듭나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나는 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새로운 생명입니다. 근데 이 새로운 생명 없이는 누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와 같이 영향력과 능력을 가진 사람도 똑같이 마찬가지죠. 완전히 새로운 그 생명을 얻어야만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영향력과 존경받는 사람들도 이 완전한 생명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한 이건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생명이 없으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들 또 이들이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지키려고 했던 것들이 이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메시지죠. 실제로 우리가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많이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말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그렇게 율법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뇨.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당황하면서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아까 함께 통독했던 지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고 강력한 메시지들이 이제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예수님이 훨씬 더 진지하고 진중한 말투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11절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또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실 말씀들이 엄청난 권위와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은 땅의 일이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일인데 이 13절에 보면은 이 하늘의 일은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유일한 분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위와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11절에서 이야기하셨고, 근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더 중요하고 더 놀라운 하늘의 일들을 말씀하실 건데, 중요한 이 니고데모가 이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도 하나도 이해하지도 못하고 지금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듭남에 대한 것, 즉 성령으로부터 우리 새롭게 주어지는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것이 이 땅의 일이라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실 그 하늘의 일은 뭐냐면 이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이 나타난 그 구약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4절에 나온 것처럼 놋뱀 사건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끝자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정말 고된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땅을 못 지나가게 반대하고 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회해서 가까운 길을 놔두고 아주 멀리 멀리 돌고 돌아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가게 되죠.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게 있죠. 뭘 잘할까요? 불평을 잘하죠. 항상 성실하게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불평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한결같이 불평을 해요. 이때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죠. 이게 뭐냐? 마실 물도 없고 이게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애원을 하죠. 하나님께 구해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하나님께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원을 들으시고 한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바로 그 노뱀입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하셔서 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게 될 거다,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노뱀을 장대에 달고 높이 들린 그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건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노뱀을 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노뱀이 장대에 높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들려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신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들리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을 얻으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들리시는 목적이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15절에 나오는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의 동일한 다른 부분들을 보면 요한이 이 부분을 그를 믿는다로 의미해서 썼던 것보다는 그의 아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그를 믿는 걸로 해석이 됐지만 요한이 사용했던 그런 용법들을 보면 그의 아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거는 믿는 자마다 그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예수님과 노뱀의 아주 큰 차이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보고 생명을 얻었지만 그 생명의 능력이 노뱀에 있는 건 아니었죠. 단지 그 노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한 수단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우리가 15절에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실 수 있는, 단지 노뱀처럼 그냥 독일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넘쳐나는 생명이 우리 안에 똑같이 부어진다는 것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고 또 나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또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영생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영생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메마르고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이 15절에서 믿는 자마다 그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일을,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던 어두운 밤과 같은, 지금 니고데모의 그 영적인 상태와 같이 어두운 밤과 같이 죽어있는 우리의 삶에 그분의 생명이 시작이 되고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분의 빛이 비춰지고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세포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요한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절부터 15절까지 살펴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한번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완전한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 완전한 새로운 생명,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이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얻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이 뭐냐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니고데모가 가진 지식도 아니었고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종교심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성실함도 아니었고 또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가나 칭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으로만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인 겁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죠. 근데 이것을 기록한 이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방법을 주시고 위로부터 오는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들을 가능케 한 동기이자 근본이자 시발점이 있다는 것을 요한이 주목합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전히 악하고 여전히 어둠과 죄로 덮여있는 그 상태와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로 덮여있을 때, 여전히 우리가 그 칠흑 같은 밤과 같은 어둠에 쌓여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대화한 이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 메시지가 사실 썩 좋은 메시지는 아닐 것 같아요. 니고데모와 같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진리에 사실 익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만 선택하셨고 자신들만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뭔가 특별한 자격이 되고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당연하고 익숙한 진리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요한의 표현은 니고데모처럼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전혀 우리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어쩌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똑같이 동일하게 부여받은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가끔 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하실 수 있고 내가 수요예배를 열심히 잘 나오면 또 내가 선교를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실 수 있고 내가 간사로, 목자로, 내가 교사로 열심히 넘어지지 않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 못나게 살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내가 오늘 하루 너무 만신창이로 살다 왔는데 내가 오늘 또 습관적인 나의 죄로 넘어지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조금 서먹해지지 않을까?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전혀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죠. 또 우리가 때로는 그 죄의 유혹에 여전히 습관적으로 비참하게 무너진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엄청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보탤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그냥 흥청망청 살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압니다. 다만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고 안 하고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아무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세상을 이미 죄로 덮여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최고의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셨죠. 왜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 것을 알 수 있냐면 그의 독생하시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어둠이 덮여 있을 때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영적인 밤을 지니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분의 최고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과 그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위대한 행동들도 니고데모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려고 했던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조금도 더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반대로 우리의 삶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으로 허덕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진행되고, 오늘 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자격도 없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어떠한 것도 없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에 들리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시 보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